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그 깊은 진리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 속에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 깊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 듣는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가지고 나는데, 사실 이 대화는 1절부터 22절까지 쭉 계속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우리가 예수님과 제일 먼저 만나서 토론을 했던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그리고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관원은 높은 데 자리를 잡고 있는 당시에 그 산헤드린의 그 공회 회원을 역임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여기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또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그 자리가 있었을 때 니고데모가 그를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니고데모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을 가지고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몸에 엠바밍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나 장내
그 염습하는 거기에 그 향료를 쓰는데 그거를 백근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백근이 100파운드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향료가 굉장히 비싼데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또 사모했던 그러한 그 유대인의 관원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그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자기도 랍비예요. 니고데모도 랍비인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 보고 랍비라고 했는데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 밤중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창피하니까 그래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끔 밤에 몰래 왔다. 뭐 이런 해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하고 낮에는 예수님 그 제자들하고 항상 붙이 같이 붙어 이렇게 둘려 쌓여 있으니까 시간을 더 많이 같이 가지고 또 나누고 이야기를 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홀로 찾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학설은 영적인 밤 깜깜한 그 종교적인 그러한 어둠 이러한 때에 왔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낮이건 밤이건 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랍비 자신이 랍비를 예수님에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요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미 랍비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종교 지도자들 층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라고 그래요. 티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무언가 좀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 대신 그 표적을 자기가 보았어요. 더 표적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전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유월절에 지난주일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니고데모도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치유하고 또 뭐 또 다른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기적들 아니면은 그 갈릴리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같은 랍비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이제 그 뒤를 수소문을 했다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때 와서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랍비는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표적을 베푸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또 하나 은근히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고 들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 하는 우리 말의 이 그 뜻이 사실 그 처음 듣는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인데, 저도 이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거듭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니고데모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게 뭔가. 그런데 사실 이 그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 그 헬라 말로 이게 아노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거듭났다 하는 그 뜻보다는 위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그러한 뜻이 훨씬 더 그 만 더 크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어떤 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한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사실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유대인의 가르치는 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산헤드리는 공회의 회원으로서 많은 그러한 그 실력과 또 지식과 또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랍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헛갈리는 그러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 볼 수 없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 모세 오경이나 그 구약에 있는 것의 가르침은 천국에 대해서 네가 말씀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다 거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자기네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아주 완전히 상반된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시 또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그거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참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참 니고데모가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중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신앙학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거를 물어봐도 또 여기 해답이 있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니고데모가 가르치는 자로서 더군다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니고데모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령을 받고 나서 이걸 알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거듭난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을 그것을 체험한 그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피조물로 지어져서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완전히 새롭게 사람이 바뀌어진다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그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이제 나를 다시 만들어줬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지나가고 나의 새로운 사람이 이제 여기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또 재차 대답을 팔로우업 그 answer를 해 주시는데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다시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자꾸 더 그 강조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거듭나는 그 방법이 거듭나는 그 그 순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그 세례 요한이 한 내용을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장 31절에 세례 요한이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세례 요한이군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물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로 여기서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앞으로 나중에 사도행전에 와서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물 세례 또 그 성령 세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물 세례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물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 세례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허가증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꼭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느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다음에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육의 사람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8절에 여기서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니고데모가 성령이 아직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서 그 대신 그 비유로 성령을 이제 바람의 비유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나타나는 그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 거기서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니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엄중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5절, 8장 5절, 6절, 7절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아닌 사람의 무엇이 먼저 나타나냐면 생각부터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지막 7절, 8절에서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바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령의 그 뜻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히브리 말로 그 성령이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헬라 말에서는, 그리스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푸뉴마라고 하는 그 바람의 뜻이 사용이 370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성령의 그 역할이 신약에 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행실로서 이것이 나타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이 그 성령의 역사를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또 그 개발이 됐어도 이 성령의 역사를 현대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몇 수십만 개의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이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는 감히 이것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 또 기적,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아픈 사람이 치유될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될 것은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악한 영들도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탄도 능력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무조건 다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성령 회방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는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나를 너희들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건 괜찮지만은 성령을 그 회방하고 그런 거는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예.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뭐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달걀 대신 돌 대신에 알을 주고 뱀 대신에 생선을 주는 그런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성령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하고서 숨을 내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달아줘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죄들인데 그것보다도 내가 성령께서 임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 그래서 내가 그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 저의 그 경험을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친구 황 목사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인데 이 친구가 와서 나한테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가 예수 믿는 거냐 그랬더니 쭉 앉혀놓고 나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앉아서 성경에 쭉 이것저것 쭉 다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 영접을 한다. 내가 믿겠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날 따라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의 기도, sinner's prayer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자기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건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흥회죠. 산상 부흥회인가? 거기 가서, 부흥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내가 죄인인 걸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래요. 난 전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전부 다 자 따라하세요 하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나도 같이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따라한 거죠. 그런데 그 따라한 것을 그러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심 반 또 그냥 순종하고 따라한 그러한 마음 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같이 따라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죄인입니다라고 그 고백한 이것을 들으시고 이제 제일 마지막 그 집회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끝나고 갑시다 라고 할 때 그 찬양 속에 가사 속에서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막 눈물 콧물이 막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모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말 눈물 콧물을 정신없이 흘리고 뭐 체면이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머리가 깨끗해지고 시원하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이렇게 큰 밧줄에 묶였다가 그 풀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런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 것이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그 이후에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의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뭐 꼭 이것이 체험이 있어야만 천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체험을 하면은 내가 그만한 확신이 있고 내 신앙생활에 그런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구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있죠. 이 체험이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 알라를 섬기는 그 이슬람교나 또 그 부처를 섬기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인도의 그 힌두에도 거기에도 요가니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정말 이러한 그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러한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이런 하나의 놀라운 능력인데 이것을 전부 다 체험을 해야만 그러면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죠. 많은 지금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똑같이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자격을 얻었구나라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 그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신자죠. 초신자 때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창세기 그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제 그것 때문에 나머지 온 인류의 그 모든 저 후손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것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 한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것도 뭐 몇천 년 전에 거의 6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나도 죄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내가 반발을 했었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모든 걸 맺혔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가장 신기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의심투성이고 온통 그냥 퀘션 맞고 천지인데 그게 싹 없어져 버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가장 큰 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그렇게 배웠으면은 내가 완전히 이게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질 때까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이거 안 믿어집니까? 주님 내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거 믿어지게 해 주세요. 내가 더 구체적으로 이거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꼭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의 그 역사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그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세요.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것을 깨달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하세요. 강하게.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말씀을 빼앗겨요. 그건 누가 뺏어가요? 사탄이 뺏어가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훔친다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훔칩니까? 예? 말씀을 훔쳐가, 말씀. 말씀을 훔쳐가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붙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내가 세상에서 계속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같이 욕하고, 같이 쌍소리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 살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차차차차 그게 내가 자꾸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내 양심이 더 화인을 맞아서 굳어지고 하면은 나중에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떠나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그러죠. 그 변화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속사람. 이것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내 속사람이 사랑과 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또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그 아홉 가지 열매인데 이 우리 다 내부의 속사람의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이제 조금씩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그 아주 단단하고 모가 나고 한 이런 것이 하나씩 다 이제 벗겨지고 잘라지고 깎여지고 해서 나중에 내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드라이 본.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지금 여기 죽어 있던 사람임을 뼈를 다 마치고 거기에 이제 살까지 덮여지고 살이 생겨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 생기를 그 바람을 부어서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이 바람이 바로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서 그래서 사람이 살게 하는 이게 이제 그 물론 영적인 뜻에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결국은 성령의 그 바람에 그 부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제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죠. 펜테코스트 오순절에. 그 다음에 4장 31절에도 사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그 임하심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풀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냥 그 말씀만 그 말씀에 있는 전체가 로고스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뢰마로 이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 성령의 체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성령의 체험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이것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으로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제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더 충만함을 받아서 더 주님의 깊은 것도 깨닫게 되고 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그리고 기도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는 1분을 남기기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크리스천 부부를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이제 집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고기를 잔뜩 구워놓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벌써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한 사람의 장로니까 이제 나보고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고서 그냥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답답했든지 자기가 대신 맡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든지.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아 이게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기도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 내용을 이제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읽습니다. 물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그 깊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걸 적어서 그걸 기도하면은 사실은 성령님의 그 방법으로는 여기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잘 모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만 우리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존중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높일 때 성령도 나에게 더 우리에게 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대해주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굉장히 좋은 기도의 그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그렇게 높여드려야 돼요. 높여.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가 높여드리고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가라고 할 때 그때 인격의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순서나 또 이런 것을 기억을 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통을 하게 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썼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윗의 모습 보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내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더 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령으로 더 조명해 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짤막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이지만은 사실 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제일 시작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그 불신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냥 모태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오랜 그 역사와 그다음에 그러한 그 습관과 전통과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이제 born again 돼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지금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신학 교수님들도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지식을 전파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지만은 인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우리가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그러한 그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것을 다시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항상 우리가 어제 우리가 신부 기도 중보 모임에서도 기도를 했지만은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교회들도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깨어 있으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선 모든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사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왜 지금 현대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이게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사인은 이러이러한 거다 이런 것이 일주일 내내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과 전쟁과 기근과 뭐 또 질병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전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왜? 이것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들을 귀가 사람이 그걸 듣게 해줍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누구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준비가 됐나? 하면서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하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거기에 관계가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전혀 indifference, ignore 하고서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두들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바이패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안에서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죠. 뭐 책으로도 마지막 사인이라는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지금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벽에다 대고서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서로 struggling, 그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믿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은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 안 받았으면은 내가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어렸을 때 썬데이 스쿨 많이 다니고 붙잡혀서 가서 거기서 상도 타고 해도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있지 않으면은 뒤에 left behind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앞에 가지 못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딜 갑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해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짤막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제 그 대화, 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일이군요. 그때 우리가 더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 정말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없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디다 하셨을까? 정말 니고데모 때문에 거듭남이 무엇이고 그리고 종교인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크리스천들은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도 특별한 이러한 그 특권을 가지고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신앙을 꼭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그 숨겨진 그 비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거듭남의 비밀, 또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비밀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사모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심히 더 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라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더 우리가 더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충만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플라스코에 그 기름을 더 가득 채게 부어서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 그러한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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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